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7과 쉼, 관계, 그리고 치유. 8월 14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26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한 남자가 조앤을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녀가 범인 식별 절차에서 존이라는 남자를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DNA 조사를 통해 14년 만에 그가 범인이 아님이 밝혀졌을 때 비로소 조앤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에 대하여 깨달았다. 존이가 석방되었을 때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었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여인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과연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녀는 방에서 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방으로 들어와 마침내 서로 눈을 마주 보았을 때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순간 조니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증오했고 죽기를 바랐던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제 곁에 다가와서 오히려 저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치유와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용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그것이 모든 인류의 쉼 없는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할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다. 느끼기.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했을 때 느끼는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한다. 행하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손을 내민다. 다음의 내용을 안결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자신이 더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2.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3. 요셉의 형들은 노예상에게 요셉을 판 후에 어떤 삶을 살았나요? 4.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 누군가를 용서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6. 요셉이 형들을 재차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7. 용서를 실천할 믿음과 용기를 갖기 위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던 요셉은 형들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두려움마저 말끔히 씻어준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은 모두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말씀 속에서 받아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드는 여러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주 동안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정말 마음이 두근거리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저와 두 딸들이 함께 저희 교회에서 시행하는 집중 제자 훈련 2주간 참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2주간에 참석하면서 저는 제가 맡은 중보기도, 또 셀 모임 인도법, 그리고 안식일 준수의 실제라는 이 세 개의 강의도 맡아가면서 대부분이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집중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10명은 청년들이고 2명은 저를 포함한 2명은 이제 집사 들이 함께 이 집중 제자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중 제자 훈련은 1년 동안에 선교사 과정을 압축시킨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1년 동안 선교사로 지원하여서 배우진 못하지만 집중해서 2주 동안 일들을 좀 배우고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쯤 되니까 그 전도법이나 예언이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 뭐 등등의 것들을 배운 것을 가지고 수요일쯤 되니까 오후에 기도하는 구도자들, VIP들을 위해서 방문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적은 VIP 오이코스 그 기도 수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나야 될 영혼들, 또 제가 전해야 될 말들에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막상 교회 근처에서 제가 접촉하면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까 생각하다가 이제 한 가족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거기 의외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는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 또 교회에서 보는 때는 별로 아직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아,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과 출세상,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자녀의 어려움들, 교육의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준비하고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게 하신 일들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는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족에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실 마지막 일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또 24절부터 26절까지는 해결하지 않은 죄의 할례 아들의 할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정결케 하시고 또 27절에서 31절까지는 아론과 장로들을 모아 아론을 통해 모든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아론과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을 믿고 그 백성은 그 말을 믿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18절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네, 18절의 말씀에서 저는 모세는 분명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시키려고 가는 것인데 왜 이드로 장인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잘 있는지 문안하러 간다고 말했을까? 네, 이 질문을 던지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이드로가 보내주지 않는다면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보내주지 않을까 봐 또 모세가 감당할 큰 사역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답을 줍니다. 만일에 모세가 정직하게 말했다면 그 이드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것은 또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만큼 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기도 하지만 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신 없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네, 모세는 이제 장인이 평안히 가라고 하였지만 이제 그곳에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가 나가서 전해야 될 대상이 정말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이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누구와 함께 돌아가나요? 네, 모세가 함께 가는 사람들은 그의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했습니다. 네,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실은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요 막대기인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썼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모세에게 원래 있었던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데 익숙한 것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모세가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네, 모세가 할 일에 대해서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네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해라. 그런데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지팡이로 할 것은 이적인데 이 이적에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이스라엘은 네가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최종적인 10재앙 중에 최종적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재앙, 모든 재앙의 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 큰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가게 하시고 또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보내시면서 그 이적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애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다 했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뒤에 십보라라는 아내가 나타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발에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합니다. 이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할례의 문제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할례는 다른 백성과 구분되는 네, 하나님의 백성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이 일들은 모세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정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루었을까? 모세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방인의 아내가 아들을 포피를 베는 이 할례 의식을 이상히 여겨 뒤로 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쯤이야라고 생각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지만 이것쯤이라고 생각하는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이 가정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작은 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사역으로 나아가는 모세에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에 대한 사역의 비전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이제 애굽에 가기 전에 광야에 갈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 아론을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와 만나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론에게 다 전달하고 또 아론과 모세가 동역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왜 이렇게 지도자들, 동역자들이 먼저 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이 아닌 이 중대한 이들을 한 사람이 아닌 모세 한 사람이 아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리더들에게 함께 해나가기를 팀 사역을 해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들을 백성 앞에 전하고 또 이적을 행했을 때 백성들이 믿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하며 경배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 그렇구나. 제일 먼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개해야 하지만 출애굽할 때 그들의 마음에 동의를 얻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적용 질문들 던져보았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구나. 사역에 나아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바로 근심과 염려, 개인사를 정리하고 또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살피고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맡은 자가 바로 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돌아봐야 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주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모세를 출애굽을 위해 준비시키신 것처럼 출세상하여 결국 하늘에 가기까지 모세와 같은 역할을 정말 작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작은 죄 하나라도 품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오늘도 사역에 나가기 전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동역자들과 그리고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에 열매를 주께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아보카도는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스페인이 원산지인 과일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아보카도를 아과카테라 하며 페루와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남미에서는 팔타라고 부릅니다. 복숭아와 자두처럼 핵과류로 보이지만 식물학적으로는 포도 등과 같은 장과 베리류에 속합니다. 기름질로 이루어진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산화, 항균성이 있는데 아보카도의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심장질환과 암, 당뇨의 발병률을 크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녹황색 채소와 함께 섭취했을 때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15.3배 더 높여줍니다. 아보카도는 열대와 지중해 기후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멕시코는 아보카도의 주요 생산지로 전 세계의 32%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익으면 껍질이 녹색과 갈색, 보라색, 검은색이며 배 모양과 달걀 또는 구형을 띱니다. 상업적으로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하여 후숙시켜 섭취합니다. 아보카도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며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분해해 각종 성인병과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루테인과 제아젠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망고씨, 동백나무 열매나 탁구공에 버금갈 정도로 씨가 크지만 잘 익은 아보카도는 손질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않고 가운데에 칼을 살살 집어넣으면 딱딱한 씨에 닿습니다. 그때 적도선을 긋듯이 빙 둘러 자르면 쉽게 두 손으로 분리되며 손가락으로 씨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숟가락으로 과육을 퍼내서 사용합니다. 씨가 큼지막한 것은 열대우림 과일의 공통점인데 오랜 기간 그늘에서 죽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씨의 영양분을 많이 비축하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는 번식이 어려웠지만 그 맛에 중독될 정도로 좋아한 사람들 때문에 대량 재배가 이루어져 종을 이어왔습니다. 아보카도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많아 달콤하다기보다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과 생각 외로 짠맛이 특징입니다. 효율이 좋진 않지만 기름을 짤 수 있을 정도이며 이보다 지방이 많은 과일에는 올리브나 견과류 정도가 고작입니다. 갓 수확한 아보카도의 풍미는 익히지 않은 밤이나 엄청 큰 잣과 비슷합니다. 후숙된 아보카도의 질감은 물기 없는 멜론이나 바나나와 비슷하고 버터처럼 부드러워 숲속의 버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버터와는 차별화된 특유의 과실 풋내가 있어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 만든 소스로는 주로 부리또나 타코, 나초칩 등에 곁들여 먹는 과카몰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덜 익으면 딱딱해서 먹기 힘들고 손질 과정에서 다칠 수 있으니 잘 익을 때까지 상온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중독성이나 높은 지방 함량 때문에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적절하게 섭취한다면 각종 견과류처럼 체중 감량과 특히 복부 비만 해결에 도움을 주는 강력한 식품입니다. 포만감은 높이고 식욕은 감소시켜서 실제로 식사 때 아보카도를 함께 곁들이면 식후 3시간 동안 포만감은 26% 정도 늘릴 수 있는 반면 식욕은 40%나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오메가7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라겐 재생에 도움이 되며 항염증 작용으로 피부에도 좋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만 칼로리 자체는 꽤 높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보카도 한 알이 약 300kcal로 대략 밥 한 공기와 맞먹습니다. 아무리 유익한 영양소가 많다 해도 고칼로리임에는 틀림없으며 많이 먹으면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많다 보니 소화기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칼륨 음식이라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나 아동이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섭취 후에 체한 느낌이 들면 섭취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칠레에는 아보카도가 함유된 꼼블레또라는 특산 핫도그가 있습니다. 쌀과도 잘 어울려 롤에도 많이 쓰입니다. 구운 김에 싸서 먹으면 김 특유의 짭조름한 맛과 어울려 맛이 좋습니다. 미국 생산량의 95%가량이 원산지인 멕시코 인근인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재배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대명사와 같은 과일이며 캘리포니안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음식이라면 대부분 아보카도가 들어갑니다. 만져서 약간 말랑해지거나 꼭지를 건드려 힘없이 떨어질락 말락하면 적당히 익은 것입니다. 크고 귀여운 씨를 보고 나면 심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발아 조건은 간단한 편이나 싹이 트는 시간은 한 달 정도나 걸립니다. 주로 씨앗에 이쑤시개를 가볍게 박아서 삼각대 모양으로 만든 뒤에 물 위에 띄워놓듯 배치하면 씨앗이 발아합니다. 씨의 위아래는 윗부분이 좀 더 뾰족하고 아랫부분엔 꼭지 비슷한 것이 있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윗부분은 물에 젖지 않게 아랫부분은 항상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므로 정말 길러보고 싶다면 심어놓고 몇 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를 보려면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리고 다른 열대 과일나무에 비해 추위에 강하고 키우기 쉽지만 병충해에 매우 취약하여 잘 살지 못합니다. 아보카도 원산지와 기후가 다르면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특유의 길고 윤기 나는 잎이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아보카도 소비량 1위는 미국이나 머지않아 중국이 최대 소비국이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물을 좋아하여 면적이 같은 숲에 비해 아보카도 과수원에는 물이 곱절로 필요합니다. 멕시코에서 마약 불법 생산 시설을 대대적으로 파괴하자 아보카도에 눈독 들인 마약 카르텔이 뛰어들어 이권 다툼을 벌이는 것은 물론 보호금 명목으로 일명 상납금을 뜯어내고 이를 거부하면 과수원에 불을 놓거나 농장을 빼앗고 주인을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경찰보다 무장력이 강하여 결국 아보카도가 주 산업인 농촌은 스스로 자경단을 구성하여 24시간 교대로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수입을 위해서는 바나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배 이상이 들어가며 현저하게 들어가는 물 때문에 재배 농장 주변의 지역사회가 물 부족을 겪습니다. 멕시코의 매년 사라지는 숲 면적의 30-40%가량이 아보카도 농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 생태계에도 큰 부담이 되며 농지에 사용되는 화학비료와 살충제가 공해를 일으킴에도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것처럼 금전적 이익과 직결된 신비한 자연 산물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욕심과 범죄 역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의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니까 날게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 거룩한 목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기간 중 어느 초막절 절기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힘주어 이야기하셨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낫게 해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밝은 햇살과 아름다운 세상을 본 적이 없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꽃의 아름다움, 밝은 태양, 붉게 물든 저녁 노을, 봄의 화려함, 여름의 짙푸른 녹음, 가을 단풍의 숨막히는 아름다움, 한겨울의 눈송이. 그 어느 것도 그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오직 암흑이 그를 지금까지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맹인 앞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짓느겨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못가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은 마침내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그 시간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이 사람이 정말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들은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사실을 확인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바리새인들은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쫓아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쫓아버린 소경되었던 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양 우리에서 몰아내버린 불쌍한 양 한 마리를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목자 이야기를 통하여 악한 목자요, 사꾼인 바리새인들과 선한 목자 대신 자신을 비교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시대는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양과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직업이 양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고 다윗도 어린 시절을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양치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가장 먼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한달음의 언덕을 달려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는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양과 목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맨 처음 목회를 나간 교회 교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직업은 양계장이었습니다. 닭 키우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였다 하면 이야기의 주제가 계란이 한 개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올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갔을 때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던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에 지하수를 몇 곳이나 개발했느냐가 가장 큰 이야기거리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모이면 가장 많이 나누던 이야기가 바로 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누가 선한 목자인지, 거룩한 목자인지, 싹꾼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시대에는 두 종류의 양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들판에 임시로 지어진 우리가 있었고 하나는 집안에 지어진 튼튼한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곳에 있는 우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들판에 임시로 지어진 양의 우리일 것입니다. 들판에 지어진 임시 우리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처였습니다. 그래서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저 양들이 사자나 곰, 이리들로부터 겨우 몸만 가리울 수 있는 엉성한 우리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광야가 대부분이고 천연적인 동굴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천연의 동굴 입구를 얼기설기 나뭇가지나 돌로 박고 입구를 내어서 양들을 위한 임시거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없으면 들판에 만들었습니다. 이 임시 울타리는 양들을 갑작스러운 폭풍우나 비바람으로부터 쉼터를 제공하고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때에 양들의 임시거처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성한 이 임시우리는 언제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 임시거처로 데려오면 목자들의 신경은 곤두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목자가 참되고 사는 목자인지 아니면 싹꾼으로 불려온 사람인지가 구분된 것입니다. 거짓 목자, 싹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우리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들이 그를 따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 목자는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거짓 목자는 양들에게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보호하지 않고 도망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의 목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집에서 열대어 물고기 몇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물고기가 살고 있는 어항 근처로 가면 조용히 있던 물고기들이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행동이 빨라지고 물 위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어느 것을 알고 밥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평상시에 단 한 번도 밥을 준 적이 없는 저희 아들들이 다가가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고기도 주인에게 반응을 보이는데 물고기보다 훨씬 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양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 거룩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안다고 14절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가 기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불러줍니다. 그런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한 명 한 명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고 마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까지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둘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한다고 16절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인도한다는 의미는 붙들다, 끌어가다, 데려오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시편 23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배를 채워줍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길을 안내합니다. 살아온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양들이 불을 뜯어야 하는 곳을 미리 찾아내어 독초를 제거하고 숨어있는 독사나 불뱀들을 제거합니다. 물이 흐르는 시내를 찾아내어 양들이 물을 마시도록 웅덩이를 만들고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은 양들이 놀라지 않도록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선한 목자는 이렇게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양되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 소원의 항구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합니까? 그 예수님에게 아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린다고 15절에 기록했습니다. 젊은 날 한없이 타락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훗날 회개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 어거스틴에게 어떤 젊은 목사가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지금 너무도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목회지에 고트족이 침입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분명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한 곳으로 피하여 복음을 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은 어거스틴은 곧장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자는 그의 양을 떠날 권리가 없다네. 목자는 언제나 양과 생사를 같이 하며 그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참된 목자, 선한 목자, 거룩한 목자가 되는 것이네. 자네는 목자가 아니었는가?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바로 이러한 목자를 가리켜 부르는 말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하고 가난한, 힘없고 보잘것없는 소경되었던 자를 내쫓아버렸던 싹꾼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목자 아닌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83쪽.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심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세우고 찬양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